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우투더 영투더 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훌륭한 것은 물론 작품이 담고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선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1위, 화제성도 1위인 소위 말하는 대박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아십니까? 주연 배우를 맡은 그 배우가 오랫동안 이 역할을 거부하고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여성 탤런트에게 이제 자폐 변호사를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아름답고 예뻐 보이기를 원할 텐데 자폐아 연기라니요. 오랫동안 거절했지만 감독과 작가가 끈질기게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설득하고 요청해서 이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박이 났고 인생 작품이 됐고 인생 캐릭터가 그에게 생겼습니다. 종종 배우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멋진 작품은 나를 찾아온다. 내가 정말 좋은 작품, 좋은 연기를 하고 싶지만 정작 좋은 만남은 그 만남 자체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만남의 연속이지요.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 만남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혹은 나를 불행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보가 쓴 나와 너라는 책에 이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바르게 만난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겠지만 잘못된 만남을 이룬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온 우주에서 가장 바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인생과 그러지 못해 목자 않는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갈릴리 어촌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난 이후에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인생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때에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린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취미나 기호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의 수단이며 자신들이 평생토록 일구어온 삶의 수단이요 삶의 자리가 바로 그물인 것입니다.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그물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에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또 조금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일꾼을 고용할 만큼 어업의 규모가 꽤 컸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자신들의 소유인 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부친과 배는 생계 이상의 그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그들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그들은 그 큰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소유를 존재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그물, 배, 나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준 그 아버지가 중요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버림과 비움, 자기 부인과 포기는 신앙의 기초이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좁은 길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그물을 버려야만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부친과 배를 떠나야만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버렸는가? 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이미 나는 버렸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내 은밀한 우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인기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음란입니까? 쾌락입니까? 여전히 고집부리고 아집하는 것 혹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과 그물을 움켜쥐며 사는 것은 동시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부친과 함께 배를 물며 많은 재산을 버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를 찾아오셨지만 반대로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신은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늘 계명과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주변 사람들의 인망과 덕을 쌓아온 훌륭한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지요. 주님,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진 소유를 팔아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작 그 질문 앞에서 이 청년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있는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가장 가까운 그 학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후져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다른 권사님 주소로 옮기고 나서 조금 멀리 있는 좋은 학교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굉장히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나름 강남구 개포동인데 후지면 얼마나 후질까? 두 번째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젊은 집사 부부들에게 다른 연로한 교우가 해주는 영적인 권면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 전혀 경건하지 않다는 것,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들면 중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고등학교는? 아이 대학 보낼 때는? 군대 갈 때는? 취업시킬 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 앞에, 내 이웃들이 뭘 한다는 그 관습과 전통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영적인 분별력은 잠시 내려두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겠지요.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신학교 입학한 이래로 모든 것 포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전히 칭찬받고 싶고, 여전히 존경받고 싶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라는 평을 받고 싶다는 것.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 주님, 이게 제 우상이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노라 이 길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늘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제 아이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돌도 안 지난 갓난 아기입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아빠인 저는 그냥 매일매일 아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아이가 갓난아기다 보니까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머리를 여기저기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랑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우, 서울대 가야 되는데 머리 나빠지면 안 된다. 네,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윤아, 너 머리 나빠지면 안 돼.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함축되어 있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는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진실로 주의 좋은 제자가 될수 없다 하셨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타인의 인정,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 세상의 시선 속에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면 주님 올바르게 뒤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 심지어 풍요로움을 약속한 부침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버림과 비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요 자세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주님 앞에서의 참된 순종은 현재 진행형,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말씀을 받는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제가 그 쓰인 원어를 살펴보니 여전히 같은 뜻입니다. 지금, 즉시, 즉각. 주님 음성 앞에 그들은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어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자식된 도리를 하고 오겠다고 잠깐 제자된 삶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제자가 주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역시 주님은 냉정하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의 간청이 더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더 인간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당연히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당연히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정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중심을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들 내면에는 늘 그들이 살아온 삶의 굴레와 전통, 혈연 관계의 유대와 그 인간적인 정 속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삶의 자리인데 여전히 그들은 다른 곳에 곁눈질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과 순종과 헌신을 자꾸 다음으로 기약하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예전에 즐겁게 몇 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 다 전화심방을 하면 제가 늘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들은 교회 중직자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 온 봉사와 수고를 다 감당하는데 고등학생 자녀들은 교회 안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왜 아이를 안 보내세요? 아, 전사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은 좀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난 이후에 교회 잘 다니게 할게요. 참 그런 응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주간에 한 타임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면,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권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의 때야말로 더 유혹이 큰 시간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이 되면, 청년이 되면, 20대가 되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믿는 것은 부모의 착각이지요. 더 쉽게 주님을 떠나지요. 세상의 음란함과 쾌락을 쫓아 세상에 그 얼마나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는데 주님 잘 믿겠습니까? 10대 시절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세대가 되겠습니까? 입시가 끝나도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분주한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고 고단합니다. 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없고요. 안 괴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분주하고 괴롭고 한이 맺히는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 멀리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 교육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어찌 그것이 참 신앙의 부모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의 형편을 핑계로 제자도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현실이 얼마나 녹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당장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 두 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처음 베델에 올라가고요.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갈 때는 창세기 35장에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폭력과 살해를 자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35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이 이미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 신상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야곱을 그의 가족들을 삼아주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과 부정함을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사면 초가에 빠지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정결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진실로 회개하며 정결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즉각 응답했습니다. 주님, 이 일만 마치고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 잘 키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만 잘 마치고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섬기겠습니다라 하지 않았습니다. 곧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결단, 이들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 네 제자에게 생긴 거룩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들을 그들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은 행할 수도 없었고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제자들은 똑같은 어부일 뿐입니다. 똑같이 미약한 촌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체 변화된 것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인생관이 뒤바뀌었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광야로, 예루살렘으로, 외국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평생을 자라왔고 이 네 제자가 어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익숙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는 생업을 이어가던 생활의 공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갈릴리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갈릴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현장 속에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시공간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명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되기로 결단할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버림과 비움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 유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반복됩니다. 직장생활, 만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열매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과 명예, 인기와 존중, 칭찬과 존경, 안정과 안락함이 내 삶의 목표요 열매였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 위로와 회복,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직장인, 사람을 낚는 의사, 사람을 낚는 교수, 사람을 낚는 기업인, 사람을 낚는 한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업의 현장인 갈릴리가 복음의 현장 갈릴리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반복되는 이 일상이, 우리의 평온해 보이는 그 일상이 하나님 나라 사명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하고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버림, 철저한 자기 비움을 실천했습니다. 여전히 내 두 손으로 꽉 잡고 살아가는 그물이 있다면, 여전히 내 안에서 제하지 못하는 더러운 은밀한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